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빨리 흘러가면서 우리들의 겉사람은 후패하여지지만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내세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펄전이한 설교를 마지막 네 번째로 읽고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짐으로써 여러분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구원의 길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더 오래면 오랠수록 여러분의 상태는 점점 더 좋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점점 더 약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점점 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고정시킨 못은 더욱 견고하게 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은 이전보다 더 적어질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이 지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체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믿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친구여, 여러분이 처음부터 믿음 그 자체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결코 믿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음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어떤 것을 믿기를 원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믿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러한 것을 추구한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처음부터 믿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막연하게 믿는다고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여기서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일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갈보리 산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에게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까? 예, 그리스도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원하신 것입니다. 긍휼이 가득하신 그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기꺼이 구원해 줄 사랑이 없습니까? 확실하게 있습니다. 죄인이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무가치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여러분 자신을 그에게 맡기십시오. 또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 선생님, 제가 얼마나 자주 초대를 받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또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거절했는지도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은 저희의 주인께서 당신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도록 저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초대를 천번이나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천한번째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친구여 오십시오. 오늘 아침 설교를 듣고 마음이 굳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오셔서 그러한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그것은 지금까지 결코 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를 강권하여 데려오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와 같은 게으른 변명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를 경시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경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많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은 편리한 시간이 아니라고 속삭이면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만 합니까? 언제 그러한 편리한 시간이 올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옥에 있을 때 편리한 시간이 옵니까? 그때가 편리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어가는 침대에 있을 때 편리한 시간이 오겠습니까? 그때가 편리한 시간입니까? 뜨거운 땀이 여러분의 이마에 흘러내릴 때가 편리한 시간입니까? 차갑고 진득거리는 땀이 흘러내릴 때가 편리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고통으로 괴로워할 때가 편리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무덤의 경계에 있을 때가 편리한 시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편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이 편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그리스도에게로 오라고 부탁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음 주 화요일에 오라고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기 성령께서 오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것을 미루어야만 합니까?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경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미루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다시 예배당에서 울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것과 같은 간청을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초청을 거절하고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를 우상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를 홀로 내버려 두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길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저주이며 또한 신속한 파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즉시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으시렵니까?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 가지 수단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울 수도 있고 또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자와 그가 하는 설교를 경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신다면 그 설교자를 광신자로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을 꾸짖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대하신 재판관에게 고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범하기도 전에 용서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거절하고 있는 메시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가지고 놀다가 마귀에게 주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다시 말합니다. 말로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과 눈물은 복음 사역자들이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올 수 있는 무기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위하여 부르신 사람은 자기의 회중에 대해서, 특히 그들 중 어떤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어저께 이곳 교회에 오랫동안 참석한 한 젊은이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 없는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아버지의 불쌍하고도 창백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고통을 들추어내고 상처를 헤집는 일이 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때로 저는 선한 사람이 무덤으로 가게 될 때 그의 흰 머리칼과 함께 슬픔도 가지고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씨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하여 염려합니다. 저는 기도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은 너무도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잠시 동안 이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회원들이고 또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거짓입니다. 그는 신앙 고백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스펄전이 말하고 있는 부류는 형식적인 신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자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자의 신앙 고백은 거짓이고 또 외식자들은 신앙 고백에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하고 또 그들도 강건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여기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복음 사역자에게 울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제 성령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 복음 사역자들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안 된다면은 이제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이 또 남아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 호소하는 길이 있다고 스펄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존귀케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약속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강권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권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구절 앞에 보면 똑같은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으면 그가 열쇠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또한 들어가실 것입니다. 만약 오늘 아침에 열정적인 목회자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성령에 의해서 은밀하게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강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영적인 자녀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결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강권함을 받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포로들이 되었으며 또한 오늘 아침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숙이게 되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스펄전의 설교 강권하여 데려오라 라는 것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설교의 끝부분인 것이죠.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좀처럼 그리스도에게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을 반복해서 계속 전해야 되고 또한 우리들이 복음을 반복해서 계속 전할 때 반드시 강권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을 강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실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충실히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복음 앞으로 또 그리스도 앞으로 강권하여 데리고 오는 복음 전도의 임무를 부지런히 또 힘써서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